가부장적인 남편을 둔 가정주부 델마,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루이스.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델마와 루이스는 무작정 차를 타고 거침없이 휴가를 떠납니다. 공중전화로 델마가 집에 전화하자 남편 데릴이 당장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죠. 델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지 아빠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1년 미국에서 개봉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델마와 루이스입니다. 수잔 서렌던과 지나 데이비스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주연으로 당시 무명이었던 브래드 피트가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이동해가는 경로를 쫓아가면서 영화가 진행되는데요. 90년대 여성들이 여행을 떠나며 겪는 사건들을 통해 여성주의적인 요소를 잘 표현하면서 대표적인 여성주의 영화가 됐죠. 답답한 현실에 갇혀 살고 있던 두 여인이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난 여행을 그린 영화 델마와 루이스 지금 만나봅니다. 가정주부 델마는 덜렁대는 성격에 열정적인 가슴을 가지고 있지만 남편이 자신을 어린애 취급해 외출도 매번 허락받아야 하는 답답한 현실에 불만입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루이스는 꼼꼼하고 이성적이지만 식당에서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기만 한데요.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 주말에 별장을 빌려 함께 지내기로 하고 각자 집에 간단한 메모만을 남긴 채 신나게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변에 차를 세웠을 때 평범한 두 여인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의 여행길을 서고 마는데 남편으로부터의 해방감에 들뜬 델마는 기분이 좋은 나머지 루이스와 함께 도로변 술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와 신나게 춤을 추는데요. 하지만 그가 주차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성폭행하려 하자 루이스가 권총을 가져와 그를 제지하고 델마를 구해줍니다. 그때 남자가 성적인 모욕을 가하자 루이스는 총으로 그 남자를 쏴서 살해하죠. 즐거움으로 가득 찬 여행길은 이제 공포의 도주로 바뀝니다. 델마와 루이스는 극한 상황에 빠져드는데 그리고 남자친구로부터 빌린 루이스의 돈을 델마는 제이디라는 건달 청년에게 잃게 됩니다. 돈을 도둑맞아 델마는 강도로 변신해 편의점을 터는데요. 두 사람은 강력범으로 수배되지만 슬로컴브 형사는 두 여자의 어쩔 수 없는 여정을 알고 그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들이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유조차 트레일러가 그녀들의 차를 쫓아오며 성희롱을 하며 추근됩니다. 고속도로변에서 몇 번 그와 마주친 루이스는 그 운전사와 차를 나란히 달리게 됐을 때 뭘 원하느냐고 묻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데요. 운전사는 신이나 차에서 내려 그녀들의 차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루이스가 묻죠. 만약에 당신의 아내나 딸에게 누가 당신처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소? 운전사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험한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델마가 총을 꺼내 트레일러의 차 바퀴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유조차의 탱크를 쏴 폭파시켜버리는데요. 경찰의 추격 끝에 그랜드 캐년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된 두 여인, 델마가 루이스에게 그냥 앞으로만 달리자고 소리칩니다. 서로의 눈빛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랜드 캐년의 벼랑 끝을 질주합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델마와 루이스 수록곡 중에서 Thunderbird였습니다. 한스 짐머와 피트 해콕의 곡이죠. 영화 속에서 델마와 루이스가 타고 여행을 갔던 차가 바로 미국 포드사의 초록색과 하늘색이 섞인 썬더버드 4세대 자동차였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성별, 인종, 계층의 구분을 넘어 다양한 범주의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1991년 칸 영화제의 폐막 초대작으로 상영됐는데요. 두 주인공 델마와 루이스를 통해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수한 장애물에 부딪히는 평범한 미국 여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이 영화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상징적인 요소들을 통해 사회에 전달하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델마와 루이스를 담아낸 영상에서 그녀들에게 있어서 자유를 상징하는 광활한 자연 풍광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담겨 있고요. 이 영화가 지속적인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이전까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범죄 영화 장르를 확고하게 여성화했다는 점뿐 아니라 수많은 관객들이 여주인공들에게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들의 여행에서 생겨나는 두려움과 변화에 전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수록곡 중에서 글렌 프레이의 Part of Me, Part of You, 나의 일부, 너의 일부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델마와 로이스는 두 주연 여배우의 뛰어난 연기력이 빛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수잔 서랜든과 지나 데이비스 모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바람에 표가 분산돼서 수상에 실패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영국 태생으로 웨스트 하틀풀 예술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BBC에서 프로덕션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해 곧 연출을 맡고 광고회사를 설립해 수많은 광고를 만들게 되는데요. 1977년 첫 번째 영화 대결자를 만들었고요. 이 작품은 칸 영화제에서 가장 뛰어난 데뷔 작품에 주어지는 황금 카메라상을 받아서 리들리 스콧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그는 외계인 영화 에일리언, 미래를 배경으로 복제인간을 폐기하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 등을 만들었고요. 그 외 대표작으로는 로빈후드, 한국에서는 어느 멋진 순간이란 이름으로 개봉한 A Good Year가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죠. 노래 듣고 옵니다. 그레이슨 휴의 I Can't Untie You From Me. 내게서 당신을 떼어낼 수 없어요. 들어보시죠. 영화 델마와 로이스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초반에 집에서 주부로만 지내는 델마와 달리 루이스는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1990년은 여성의 지위가 변화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불편함을 느낀 남성들은 보수주의로 회귀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죠. 여성은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직업군에 진입하기 시작했지만 남성이 여성 중심의 직업에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는데요. 80년대 후반에 남성이 한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32%에서 21%로 감소했습니다. 당시 15%의 가정만이 남성의 수입에만 의존한다는 결과를 보면 그 당시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보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이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이의 발달을 저하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로서 여성의 전통적인 가치가 강조됐고요. 직장 일을 하더라도 가정에 충실하길 원하는 문화적, 도덕적 보수주의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당시 여성과 남성, 또 전업주부와 취업 여성 간의 대립적 구도가 강화됐죠. 델마와 루이스는 미국의 영화 평론 사이트 메타크리틱에서 100점 만점 중에 88점을 기록했고요. IMDb에서는 10점 만점 중에 7.4점을 기록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여성 친구들의 우정을 담은 영화이기도 한데요. 주인공들의 성격의 변화와 자유로움을 의상이나 머리 스타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잘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델마와 루이스의 스타일이 남성적으로 변해가죠. 델마와 루이스는 여성주의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인 만큼 반응도 다양합니다. 영화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남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복수라는 줄거리로 주로 여성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가 인기를 얻는데 반발하는 남성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개봉 연도인 1991년에는 영화 속 여성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반응이 대다수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델마와 루이스에 대한 평가 역시 단순히 여성 관객들의 만족과 선호에서 나아가 여성주의적 가치에 관련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화 가운데 여성을 그린 위대한 영화 중 마지막 작품이라고 평하기도 했고요. 여성주의적 가치보다는 폭력과 복수를 그려내고 있다며 이 영화를 여성주의 영화로 구분짓는 것에 반대하는 평론가도 있었습니다. 델마와 루이스에 대한 해석 중에 여성주의뿐만 아니라 남성주의적인 입장도 존재하는데요. 델마와 루이스에서는 남자들이 무례하고 버릇없는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영화가 끝나가면서 델마와 루이스는 남성으로 대표되는 경찰에게 체포되기보단 죽음을 택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남성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영화가 남성을 필요 없는 존재로 격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수록곡 중에서 비비킹의 Better Not Look Down,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델마와 루이스는 199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칼리코 우리가 각본상을 수상했고요. 보스톤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 델마 역의 지나 데이비스는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전미 비평가 위원회에서 수잔 서렌던과 지나 데이비스는 여우 주연상을, 델마와 루이스는 10대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델마와 루이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형사를 맡았던 하비 카이텔은 1992년 전미 비평가 협회상에서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고요. 이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 촬영상, 감독상, 편집상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델마와 루이스는 음악 또한 적절하게 사용해서 관객들의 감수성을 자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마지막 장면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랜드 캐년의 절벽 끝을 달리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향해 델마와 루이스는 미소를 짓죠. 허공에 뜬 차 안에서 손을 꼭 맞잡은 둘의 여행은 그렇게 끝납니다. 이 여행은 맨 처음으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선택한 자유였죠. 영화는 자동차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멈춰선 그대로 정지 상태로 끝나는데요. 가장 비극적일 수 있는 장면에 멈춤 버튼을 눌러서 비극을 아름다운 해피엔딩처럼 마무리 지은 거죠. 리들리 스콧 감독의 얘기처럼 델마와 루이스는 사실 돌아갈 곳이 없는 이들이 결국 자신들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은 세상을 등지고 떠난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당시 관객들과 지금까지 이 영화를 기억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화를 비극적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그린 작품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야말로 비극으로 희망을 이야기한 진정한 영화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영화 델마와 루이스를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계속 가는 거야.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굳은 신념과 함께 손을 잡아줄 친구 한 명만 옆에 있어준다면 당하고 치였던 약자의 통쾌한 복수 영화,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결말, 말이 필요 없다. 마지막 장면은 정말 역대 영화들 중에 단연 으뜸인 듯 싶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델마와 루이스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의 평론가는 꽉 들어찬 연기와 극적인 순간들, 페미니스트 사회의 역사적 순간들을 결정짓는 놀라운 영화였다라고 평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강렬하고 감동적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영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자 자넷 메슬리는 스캇 감독은 이전의 장엄하고 우울한 영화들과는 다르게 활기찬 코미디와 미국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시도하지 않았던 신선한 영화를 만들어냈다. 수잔 서렌든과 지나 데이비스의 기대하지 않았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델마와 루이스 수록곡 중에서 마사 리브즈의 와일드 나이트, 광풍이 휘몰아치는 밤 듣고 오시죠. 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정주부로 살아온 델마가 여행을 하며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어. 한 번도 이렇게 깨어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슬로컴프 형사가 막다른 길에 놓인 델마와 루이스를 보고 상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좀 해봐요. 얼마나 더 저 여자들이 당해야 하냐고요. 이번엔 델마와 루이스 명장면 살펴볼까요? 델마와 루이스가 그랜드 캐년에서 경찰에게 포위됐을 때 델마는 절벽으로 계속 달리자면서 루이스에게 말합니다. 우리 절대 잡히지 말자. 가자. 밟아. 수많은 총구리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힘과 편견으로 옥죄던 삶을 뛰어넘어 꿈꾸는 세상을 향해 비상하는 이 장면은 최고의 엔딩 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꿈꾸는 여성들의 마음을 여행과 각종 사건들을 통해 표출한 영화 델마와 루이스였는데요. 영화 후반부로 가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날 때 루이스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 반지, 시계를 한 할아버지의 카우보이 모자와 바꾸죠. 그냥 보기에도 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보석을 허름해서 볼품없는 모자와 별 미련 없이 바꾸는데요. 처음에 여성스러운 의상과는 달리 그녀들의 외적인 모습이 남성적으로 변하죠. 하지만 이런 남성적인 변화조차도 그녀들이 바라는 세상을 실현해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영화 델마와 루이스 수록곡 중에서 마리안느 페이스풀의 The Ballad of Lucy Jordan, 루시 조던의 발라드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온 아들,
기분 좋은 표정으로 아빠에게 성적표를 내밀었고요. 이를 본 아빠, 와, 우리 아들 잘했어. 정말 멋지다. 라며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대답을 해요. 아빠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칭찬은 다시 내 손으로 곱게 떨어지도록 던져 올린 공 같다고 해요. 내 손으로 다시 돌아올 수많은 칭찬의 공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그 공 한번 시원하게 던져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이 시간 DJ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오늘 첫 곡으로는 숀 캐시디의 다두 런런 들으셨어요. 계속 나오는 그런 후렴구죠. 다두 런런. 이 곡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후렴구인데요. 특별한 뜻은 없어요. 이 노래를 처음 만들 때 작곡가가 나중에 이런 자리에는 가사를 넣어야겠다 하고 처음에 별 생각 없이 뭐 우리가 이렇게 흥얼거리듯 다두런런 하면서 흥얼거렸던 그 소리였는데요. 나중에 가사를 붙이다 보니까 이 소리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가사를 다두런런으로 붙였다고 해요. 첫눈에 반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가사에 보면 월요일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춰버렸다. 이런 가사의 노래거든요. 다두 런런. 오늘 그 시절 그 노래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껌이 있어요. 알록달록 색깔도 예쁘고요. 맛도 향긋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껌. 바로 풍선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어로는 버블껌이라고 불러요. 방금 들으신 다두 런런 같이 흥겨운 멜로디가 특징인 음악을 이 버블껌 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 버블껌 팝은요. 코드 진행이 단순해서 멜로디를 기억하기 쉽게 돼 있어요. 또 춤추기에 적당한 리듬을 가진 밝은 느낌의 곡이라서 대부분 그 가사들이 남녀 사이의 연애 이야기 아니면 사랑할 때 느끼는 행복한 감정 이런 것들이 많아요. 밝은 느낌에 어울리도록 중간중간 박수 소리가 들어갈 때도 많고요. 그런 버블건 팝 느낌이 잘 살아있는 곡 하나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타미 보이스 앤 바비 하트가 부릅니다. 앨리스 롱. 보이스와 바비 하트가 부른 앨리스 롱 들으셨어요. 너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야. 이런 가사의 노래인데요. 그래서 부제목이 You are still my favorite girlfriend라고 붙여져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른 타미 보이스와 이 바비 하트는 1959년에 서로 처음 만나게 돼서 1965년부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해오게 되는데요. 1967년부터 이 그룹을 결성해서 타미 보이스 앤 바비 하트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방금 들으신 앨리스 롱은 1969년 그들의 세 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어요.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이 흥겹고 신나는 느낌의 버블검 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버블검 팝. 이 팝은요, 처음에는 10대 청소년들을 겨냥해서 만든 음악 장르였어요. 하지만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음악 장르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후 디스코 음악으로 발전하게 되는 만큼 그 흥겨움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버블검 팝의 대표 주자 하면 더 몽키스, 아치스 이런 그룹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그룹의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바비 셔먼의 노래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가수이면서 또 배우, 또 작곡가로 팔방미인이라고 불렸던 바비 셜먼은 특히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10대들 사이에서는 여기서 우상이었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우상, 10대 가수를 아이돌 가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시대 미국 아이돌 가수였던 셜먼. 고등학교 시절부터 음악에 관심이 남달라서 16개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학창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셜먼은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3년 뒤에 1964년부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게 됐고, 또 1968년에는 영화배우로도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9년에 만나게 된 바로 이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꼬마 아가씨, 내 세계로 들어오세요.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세요. 하는 가사의 Little Woman이라는 곡이거든요. 각종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고 또 미국을 넘어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됐던 그런 곡입니다. 바비 셔먼의 리틀 우먼이었습니다. 오늘 버블껌 팝으로 함께했던 그 시절 그 노래. 다음 시간에도 오늘 못다 나눈 이야기들 계속 이어갈게요.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도스토옙스키는요. 행복이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잘 보이던 눈이지만 드높은 파란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 순간 볼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해지면서 행복해집니다. 사소한 행복들 많이 찾아내시길 바라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건국 선조의 한 사람으로 미국의 정치와 금융체제에 기틀을 놓은 알렉산더 해밀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가이자 법률가이며 사상가였던 해밀턴은 독립전쟁에 나가 싸웠고 미국이 아직 국가로서의 틀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정부 체제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워낙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그러다 보니 정적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사상적 논쟁 속에 그는 정적과의 권총 대결에서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1755년이나 1757년 영국령 서인도 제도의 네비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정확한 출생 연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서인도 제도에 정착한 프랑스계 여성으로 이름은 라첼 라비엔이었습니다. 해밀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온 가난한 사업가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말합니다.
라비엔 여인은 남편과 결별한 다음 알렉산더 해밀턴과 함께 살았습니다. 해밀턴이 11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해밀턴에게 버진 아일랜드의 산타크루스 섬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보조석이 일을 했습니다.
어린 해밀턴은 별난 아이였습니다. 다른 어린이들이 놀이를 할 때 그는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정치인이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구할 수 있는 책이면 영어든 라틴어든 그리스어든 모두 읽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기업과 경제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생각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과 글로 전달하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여름, 허리케인이 몰아치자 해밀턴은 자연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그 지역에서 발행되던 신문에 실렸고 그 글을 읽은 섬의 유지들은 돈을 모아 해밀턴을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해밀턴은 킹스 칼리지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학교는 오늘날의 콜롬비아 대학교입니다.
당시 아메리카 식민지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은 보스톤의 식민지인들이 영국 배에 올라가 차를 모두 바다에 던지자 이들을 지지하는 글을 썼습니다. 킹스 칼리지 교수들과 학생들은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해밀턴의 글과 말솜씨에 감탄했습니다.
1776년 13개 식민지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독립선언은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해밀턴은 킹스 칼리지를 떠나 독립군에 가담했습니다. 해밀턴은 식민지 뉴욕 의회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뉴욕 야전 포병대 대위로 임관됐습니다. 그는 롱아일랜드, 화이트 플레인스, 트렌튼 등 여러 곳의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1777년 그는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중령으로 진급됐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싸우는 동안 그는 조지 워싱턴 장군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워싱턴 장군은 20대의 새파란 청년을 최측근 부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해밀턴의 역할은 사실상 워싱턴의 참모장이었습니다. 해밀턴은 나이가 23살이나 많은 사령관을 보좌하면서 깊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해밀턴은 중요한 워싱턴 장군의 문서를 작성하고 대륙군의 전략과 구조 개선을 위한 다수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혁명군에게 조달될 물건과 자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언변을 동원했습니다.
1780년 해밀턴은 혁명군 장성의 딸인 엘리자 스카일러와 결혼했습니다. 처가인 스카일러 가문은 뉴욕의 정상급 명문가였습니다. 해밀턴 부부는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8명의 자녀를 두었고 결혼 생활 내내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해밀턴은 마리아 레이놀드라는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엘리자는 여전히 해밀턴을 사랑했고 그에게 충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섹스 스캔들로 간주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 정적들이 끈질긴 비난을 가하는 빌미가 됐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하는 데 따분해진 해밀턴은 다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독립전쟁 최후의 결전장인 요크타운으로 가서 싸웠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영국은 결국 아메리카 합중국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워싱턴 장군을 떠난 해밀턴은 집중적으로 법률을 공부한 다음 1782년 변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에서 변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밀턴은 뉴욕주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로 진출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해밀턴을 1789년 초대 재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워싱턴 장군의 부관으로 일하면서 해밀턴은 식민지 체제의 허약함을 실감하고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강력한 국가가 되는 길은 공업 발전에 있다고 믿는 그는 공업국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독립전쟁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거대한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은 연방정부가 각 주의 전쟁 부채를 책임지고 이 부채와 외채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세 제도, 국립은행 설립, 그리고 보호관세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곧 미국의 산업을 진흥시켰습니다.
그러나 해밀턴이 내놓은 정책들은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토머스 제퍼슨과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밀턴은 산업사회, 강한 중앙정부, 그리고 귀족주의적 권력을 대표한 반면 제퍼슨은 농업사회, 강한 주정부,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대표했습니다.
해밀턴은 정부 제도와 절차에 관심이 있었고 제퍼슨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양당제가 태동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해밀턴에게는 또한 많은 정적들이 생겨났습니다.
해밀턴은 연방정부 기능과 경제를 크게 안정시키고 1795년 1월 초대 재무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한 뒤에도 자신이 창간한 뉴욕 이브닝 포스트 신문을 통해 정치적 이념을 피력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계속 정책 현안에 관해 해밀턴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1800년 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선거에는 공화파의 토머스 제퍼슨과 연방파의 에런 버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두 후보는 무승부가 됐습니다. 해밀턴은 하원에서 같은 당인 버가 아닌 제퍼슨을 지원했습니다. 해밀턴은 에런 버를 결함이 많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제퍼슨이 3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차점자인 에런 버는 당시 관례대로 부통령에 올랐습니다.
1804년에는 뉴욕 주지사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 선거에는 에런 버도 출마했습니다. 이때도 해밀턴은 에런 버를 반대하고 공화파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에런 버는 사사건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해밀턴에 대해 격노하며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해밀턴은 1801년에 그의 아들이 결투로 목숨을 잃은 탓에 결투를 원치 않았지만 자신의 명예를 위해 마지못해 결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804년 7월 11일 새벽 두 사람은 뉴저지주 의회에서 5사 구경 칼리버 권총으로 1대1 대결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호에 맞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해밀턴이 쏜 총은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보의 총은 해밀턴에게 골반과 척추를 관통하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부상한 해밀턴은 뉴욕으로 실려갔다가 그 다음 날 숨졌습니다. 해밀턴은 뉴욕시 맨하튼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가 타계한 후 미국 여러 곳에 그의 동상과 기념비가 세워지고 그의 이름을 딴 지명들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10달러짜리 지폐에 초대 재무장관인 그의 초상을 올려놓고 그의 공헌을 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인물로 지폐에 얼굴이 나와 있는 인물은 벤자민 프랭클린과 해밀턴 두 사람뿐입니다. 제30대 칼빈 쿨리지 대통령은 미국이 해밀턴의 위대함을 망각하는 때에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한 국가가 아니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는 현대 자본주의 미국을 만든 역사상 가장 건설적인 정치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건국 선조의 한 사람으로 미국의 정치와 금융체제의 기틀을 놓은 알렉산더 해밀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